요한복음 35번 메시지. 신성한 분배 가운데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세 번째, 가지들이 열매 맺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사랑함. 우리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15장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 12절부터 17절은 우리들 서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15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지들이 열매 맺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즉 생명에 의한 사랑 안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주님 자신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요, 몸의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은 사랑의 생활이요, 사랑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많은 나무들의 가지들이 아니고 같은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무와 좋은 교통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가지들과도 좋은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장에서 주님은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 맺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와 우리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생명은 한 생명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몸 안에 있는 피의 순환과 유사합니다. 우리 몸 안의 피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구석구석에 순환됩니다. 이처럼 모든 가지들의 속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가지들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가지들이 열매 맺도록 매우 활기 있게 되고 생명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가지들은 하나임. 비록 가지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와 하나요, 서로와도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있는 모든 가지들은 하나의 존재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가지들은 포도나무와 친근한 관계 안에 있음. 가지들은 포도나무와 친근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가지들은 주님의 종들이 아니고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지들은 단체적인 몸 안에서 표현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갈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들은 남아있는 열매들을 맺도록 택함받고 세워졌음. 가지들은 남아있는 열매를 맺도록 택함받고 세워졌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정력은 세워졌다 대신 정해졌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정해졌다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정해졌다는 것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정하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도록 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당신은 남아있는 열매를 맺도록 택함받았고 정함받았습니다. 본 장에서는 네 가지 방식으로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열매 맺음,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남아있는 열매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그 안으로 넣어주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새 신자들 안으로 넣어준 생명의 양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남아있는가를 결정짓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할 때 단지 소량의 생명만을 그들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의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다 오랫동안 남아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들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간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가 곧 그분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구함은 열매 맺음과 관계 있으므로 분명히 아버지에 의해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아들과 하나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들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들과 하나 되고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 사시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아들과 하나 되고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과 기도에 의해서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사랑함. 가지들은 아들의 생명 안에서 아들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열매를 맺으라는 아들의 위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열매 맺으라는 그분의 위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은 근원이고, 사랑은 조건이고, 열매 맺음은 목표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근원에 의해 주님의 사랑의 조건 안에서 열매 맺으려는 목표를 위해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의 근원들, 서로 다른 조건들, 서로 다른 목표들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적인 방법으로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사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도록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을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종교적인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음.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가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가지들과 세상 간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가지들인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주로 종교적인 세상을 말함.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 세상이란 말은 주로 종교적인 세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15장에 있는 세상은 다름 아닌 종교, 특히 유대 종교입니다. 그 당시 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로부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분별되었습니다. 종교는 사탄의 세상 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유기체의 가지들을 미워함. 종교는 사탄의 세상 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유기체의 가지들을 미워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가 사탄의 세상 조직의 일부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가 사탄의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16장에 이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교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한 가지라고 여길 것이라고 일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종교적인 사람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종교는 사실 사탄의 조직인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적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몸을 미워하며 가지들을 미워하며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는 몸, 곧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지만 세상은 사탄의 조직입니다. 사탄의 조직은 항상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지들, 몸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체 속에서 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인데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존재가 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가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삼일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같은 유기체를 필요로 하십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기체 안에서 사시면서 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인 사탄은 코스모스로 알려진 하나의 조직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적이 체계화한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그 원수의 우주 조직 배후에 있는 목적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과 아무 상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안으로 분별되었으므로 세상 밖에 있습니다. 가지들은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사탄의 종교 조직과 아무 상관없음.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나온 가지들인 우리는 사탄의 종교 조직과 아무 상관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혼합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전혀 어떠한 혼합도 없이 어떤 종교 조직으로부터라도 따로 떨어져 서 있기를 원하며 순수하게 교회와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조직은 무엇이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좌절시키고 손상시키기 위해 사탄으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유기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류의 종교로부터도 분별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세상은 포도나무를 핍박했고 또한 가지들도 핍박함.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생명의 길 안에서 그분을 따르길 자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삼일 하나님을 우리 생명으로 체험하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일 하나님과 함께 상호 거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종교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소위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겉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종교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곧 삼일 하나님의 생명과 표현을 위한 유기체이고 세상은 우주 조직으로서 사탄의 조직화된 체계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종교적인 조직이 사탄의 조직의 일부로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세상입니다. 종교적인 세상은 생명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동하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근원이신 분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종교인들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합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종교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형성된 종교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원수의 간교함을 봅니다. 보혜사께서 증거하심. 실제의 영이심.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실제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핍박하지만 실제 영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의 실제이심으로 우리는 실제 영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에 의해 보내어지심. 이 구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영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동일한 것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먼저 14장 26절에서 그는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15장 26절에서 그는 주님 자신이 그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영을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그 영께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은 아들이 보내시는 것이요. 아들이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 영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든 간에 그 영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봅니다. 그 영이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신격의 세 분 모두가 여기에 계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26절에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32에서 지적했듯이 이 구절에서 무엇무엇으로부터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파라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과 함께입니다. 실제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 의해 보내심 받았습니다. 보혜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십니다. 그 영이 근원으로부터 오실 때 그것은 그분이 근원을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그분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아들에 의해 보내심 받은 그 영은 아들에 관해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 관한 그분의 증거는 삼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증거하심. 이 실제의 영은 포도나무이신 아들에 관해 증거합니다. 그분은 핍박하는 종교의 목전에서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은 가지들에게 증거하시며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게 증거하십니다. 종교는 핍박하겠지만 실제의 영은 아들이 포도나무이심을 증거합니다. 가지들인 민년이들을 통해서 이 증거가 온 세계에 걸쳐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핍박을 미리 말씀하심.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종교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핍박하는 것이 미리 말씀되어졌습니다. 먼저 종교는 유기체의 가지들을 조직에서 출교시킬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유기체의 가지들을 죽임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복음서에서 종교는 생명의 적으로 계시됩니다. 복음서들에서 유대교는 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교는 사도들에 대한 반대와 핍박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천주교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직화된 종교라도 생명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런 류의 핍박을 하나님께 드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교는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죽입니다. 종교는 근원이신 아버지는커녕 표현이신 아들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미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또 핍박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핍박받을 때 제자들은 쉽사리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거처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회당에서 출애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아마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장차 올 핍박을 예언하셨습니다. 만일 이런 핍박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자신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로 그 핍박은 당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만일 종교적인 사람들이 당신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릇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로마 천주교와 종파들이 당신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당신의 거처로 체험하고 당신 자신을 그분의 거처로 만든다면 당신은 반드시 종교적인 세상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탄의 조직화된 체계인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 가지 주요 단계, 유대 종교의 단계, 로마 제국의 단계, 헬라 철학의 단계로 핍박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세 가지 단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세상에 관하여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특히 그분은 종교적인 세상을 의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우리 자신을 삼일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만들면서 생명의 길과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진실로 신실하다면 종교적인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누가 존 휴스를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까? 그것은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누가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을 투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국 교회였습니다. 누가 마담 기용을 투옥했었습니까? 그것은 로마 천주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역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계시된 길 안에서 주님을 따랐을 때마다 그들은 종교적인 세상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세상은 생명의 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할 것입니다.